두 달 전에 제가 미국을 다녀왔습니다. 미국에 다녀올 때까지는 이번에 코로나19, 이 우한 폐렴, 이 사태가 이렇게 전 세계적인 현상이 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더욱이 제가 1월 말쯤에, 2월 초에 미국을 방문할 때, 그때는 미국, 캐나다 같은 이런 선진국에서는 거의 확진자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중국, 한국, 이탈리아, 스페인, 유럽으로 이게 번지더니 지금 미국에까지 이제 번져나가서 현재 이탈리아는 하루에 죽는 사람이 1,000명, 지금 미국은 확진자가 지난 금요일 기준으로 10만 명을 넘어서서 세계에서 최대 확진자를 갖는 그런 국가가 됐습니다. 상상도 못한 일이에요. 두 달 전에는 상상도 못해서 제가 비행장에 이렇게 들어가서 마스크를 쓰고 가면은 미국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제 큰 사위가 병원에서 이렇게 매니지먼트, 병원, 커다란 그런 그 병원들을 관리하는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좀 전화를 했더니 무슨 일을 하느냐. 나사하고 공동으로 이 의사들, 이 클리브랜드라고 하는 그런 큰 도시가 있는데 거기 커다란 그 병원 시스템이 있는데 여기에 의사들, 간호사들 최소한 이 사람들이 마스크가 있어야 진료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마스크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 나사하고 같이 이 마스크를 어떻게 계속해서 쓸 수 있는가 이걸 지금 공동 개발하고 있다. 상상도 못하던 그런 일이 갑자기 한 달, 두 달 사이에 그냥 지금 미국에까지 이렇게 이제 밀려들고 있습니다. 글로벌 투자은행 JP몰건이라고 하는 이 유명한 그 은행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때문에 올해 미국의 경제가 25% 역성장할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감이 안 오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1년에 1억 벌든 사람이 있으면은 수입이 7,500만으로 떨어지고 1,000만 원 벌든 사람은 750만으로 수입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미국 사람 전체가 다. 왜 그러냐? 이유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미국에는 외출 자제 명령이 이제 확산되면서 경제 활동의 위축 범위가 굉장히 커지고 있어요. 나가질 못하고 있습니다. 어디든 나가지 못해요. 이렇게 이제 되면서 정부의 이제 경기 부양책 이제 내놓았는데 일부의 그 소득 손실을 부분적으로 이제 상쇄하는 이런 수준에 그치고 있다. 근데 이렇게 그치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지금 어느 정도를 경기 부양책으로 내놓았냐? 2,700조를 내놓았어요. 2,700조. 미국 한 해 예산의 절반 이상을 경기 부양책으로 이제 내놓았습니다. 이걸 규모로 환산하면 우리나라가 한 450조 정도 뭐 이렇게 예산이 된다고 하면 우리나라 1년 쓰는 그 정부가 쓰는 거 그게 6배를 경기 부양책으로 지금 내놓았는데 이것 갖고도 부족하다는 거예요. 자, 3.1 회계법인은 27일 코로나19의 경제 및 산업 영향 점검 보고서를 내놓았습니다. 아주 좋지 못한 것 같은 전망을 내놓았어요. 이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유럽, 중국이 우리나라 국내 총 생산에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냐. 미국이 23.6%, 유럽이 24.7%, 중국이 15.3% 이렇게 돼서 이 세 지역이 지금 전체 차지하는 비중이 60% 수준이다. 우리나라가 뭔가를 생산하잖아요. 판매하잖아요. 이 세 개 지역이 60%를 차지하는데 이 세 지역, 특히 소비가 위주로 돼 있는 미국과 유럽이 전혀 소비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엄청나게 큰 그런 타격이 우리나라에 올 수밖에 없다. 그렇게 이제 전망을 내놓았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뭐 테레비를 만들든 아니면 자동차를 만들든 핸드폰을 만들든 뭘 가서 사람이 있어야 가서 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특히 핸드폰 같은 이런 거는 가게에 가서 개통을 하고 보고 뭐 해야 이게 팔 수가 있는 건데 팔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앞으로 경제가 굉장히 나빠질 거다. 이런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또 이런 상태에서 물 만난 물고기처럼 누가 또 나서냐. 이재명, 박원순, 김영수 같은 사람들이 나서서 무상 재난 지원금을 또 지원해줘야 된다. 김경수는 얼마로 얘기했냐. 모든 사람에, 대한민국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100만 원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듣기 좋잖아요. 100만 원 공짜로 들어오니까. 그걸 돈으로 한 사람은 얼마냐? 50조입니다, 여러분. 50조. 그 50조를 100만 원씩 이렇게 나눠주면 도대체 일단은 50조를 어디서 갖고 올 건가 생각해야 되고 50조를 누가 갚을 거냔 말이에요. 우리나라 1년 예산이 450조, 500조인데 그렇게 10분의 1을 가져오면 이 후세대가 이걸 다 갚아야 되는데 말이 50조지 이걸 누가 갚을 수 있냐 이 얘기예요.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우한 폐렴 팬데믹 이 대유행을 보면서 이번 역병은 분명하게 지금까지 온 인류가 하나님을 버리고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되 어떻게 대적했냐? 정상적인 것을 버리고 비정상적인 것을 행하는 것, 쉽게 얘기하면 동성애 같은 것을 결혼 합법화하는 이와 같은 악한 짓을 저지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시는 그런 심판이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게 이상한 겁니다. 이 로마서 1장에 가서 보니까 18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 안에서 진리를 붙잡아 두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아니한 것과 불의를 대적하여 하늘로부터 계시가 되었다. 진리가 있어요. 남자가 여자와 결혼하는 게 진리입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여자와 남자가 결혼하는 게 진리예요. 남자와 남자가, 여자가 여자와 결혼하는 것은 그거는 진리도 아니고 사람이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고 이 진리를 꽉 붙잡아두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 움직이지 못하게. 이런 사람들을 대적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이 땅에 계시가 되었다. 여기 로마서에는 분명하게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남자들도 이와 같이 본래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를 향해 욕정이 불릴 듯하여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보기 흉한 짓을 행함으로 자기 잘못에 합당한 보응을 자기 속에 자기 몸 속에 이미 받았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와 같은 악한 일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지금 올 인류가 빠져 있어서 저와 여러분이 이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이다. 성경을 믿는 그리스도인들 바이블 빌리버라고 이야기할 때는 우리가 분명하게 그와 같은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어요. 더욱 이런 와중에 대한민국의 교회는 정부의 반강압적 예배 중단이라고 하는 위기 앞에 놓여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다 대한민국 땅에서 사는 국민입니다. 따라서 당연히 우리는 정부가 합당한 조치를 내놓을 때 그걸 따라야 하고 그래서 오늘 우리 사랑침례교회도 대다수 성도들이 집에서 인터넷 중계를 보면서 최소 인원만 참가한 채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최소 인원도 안 오면 좋겠지만 제가 한 명도 없는 데서 벽에다 대고 설교를 해보니까 할 수가 없더라고요. 할 수가 없어요. 사실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 이것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집사 지역 인도자 등 해서 몇몇 최소 인원만 이 자리에서 모여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모든 것을 지금 실황으로 중계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미국, 유럽 등 이런 국가들은 교회가 인터넷 예배를 다 드리고 그래서 교회에 절대 모이지 않고 있는데 왜 한국교회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느냐. 이거 잘못된 주장입니다. 왜 그런 나라의 국가들, 그런 국가들의 교회가 모이지 않고 인터넷으로만 예배 드리냐. 국가가 국가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모임을 강제적으로 모이지 못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도 그 시책에 부응을 해서 모이지 않고 있는 거예요. 식당 모이지 못합니다. 극장 가지 못합니다. 나이트클럽 가지 못해요. 그런 국가에서는 백화점 가지 못합니다. 가면 그게 법에 위배가 되기 때문에 가지 못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사람이 두 명, 세 명 이상 모이는 데는 국가가 가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도 여기에 이제 동조해서 그래서 가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 인터넷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온 교회가, 모든 교회가 국가의 시책에 따르는 거, 그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온 국민이 동시에 협조하고 모임 자제해야 된다고 국가가 요청할 때 이 교회가 이거 따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어저께 제가 이렇게 들어가면서 이렇게 유튜브를 보니까 존 파이퍼 목사님이 나는 지금 어떻게 이 우한 폐렴 코로나 바이러스를 극복하고 있는지 또 어떻게 우리 성도들이 이 우한폐렴 코로나 바이러스를 극복하고 할 수 있는지 이런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 한 15분 나오더라고요. 이게 나오면서 존 파이퍼 목사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나도 지난주에 내 아내와 함께 둘이 텔레비전 앞에 앉아서 예배를 드렸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난생 처음이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얘기하냐. 아내와 둘이 예배당에 가지 못하고 텔레비전 보면서 찬송도 해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고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또 다른 의미가 있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파이퍼 목사님이. 예, 어쨌든 지금 미국의 모든 사람들 교회 가지 못합니다. 왜 못 가냐? 국가 가지 못하게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알고 있듯이 지금 대한민국은 유흥업소, 식당, 극장 다 열어놨어요. 마음대로 나다니고 있어요. 저희 집이 소래포구 옆에 있습니다. 어제 일 마치고 한 4시경에 이렇게 돌아오는데 너무나 많은 차들이 거기 있어가지고 차를 이렇게 좌회전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렇게 차가 많이 나와 있어요. 또 그 이후에 제가 잠깐 차를 타고 가면서 소래포구 여기 위에서 내려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거기 모여서 먹고 있고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제가 소래포구 무슨 상인들이 나쁘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상황이 그렇다는 거예요. 더구나 중국마저도 엊그제는 모든 나라에서 들어오는 입국자들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있어요. 자국민도 못 들어오게 하고 있어요. 근데 전 세계에서 거의 유일하게 지금 대한민국은 여전히 지금도 입국자를 다 받아들이고 있고 지금 생기고 있는 확진자의 반 정도가 다 외국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형제님이 금요일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시골에서 살아서 아는데요. 문 다 열어놓고 모기 잡으면 모기 못 잡습니다. 문 열어놓고 어떻게 모기를 잡을 수가 있어요. 모기가 계속 들어오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자, 이런 상태에서 교회를 향해서만 명부를 적어라, 2m 간격을 유지해라, 모이지 마라, 모였다가는 300만 원 벌금 내린다, 구상권 청구하겠다, 뭐 이렇게 지금 정부 관련 지방자치 단체장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누가 그렇게 하고 있느냐? 박원순, 이재명, 뭐 다 여러분 알고 있듯이 소위 좌익 세력이라고 하는 자들, 사회주의 추구하는 자들, 무상복지 추구하는 이런 사람들이 유독 교회만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여러분 알듯이 교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정부 관청을 직접 방문해서 정말 공무원들은 다 오는 사람 명부를 적고 있는지, 2m 간격 유지하고 있는지, 공무원들은 정말 다 마스크 착용하고 있는지 조사를 했어요. 그 조사한 결과 어때요? 정부의 공무원들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마스크도 쓰지 않고, 그렇죠, 들어오는 사람들 명부도 적지 않고, 극장에 가도 극장에서도 명부를 작성하지 않아요. 이런 가운데 교회만 이 모든 일을 하라고 자꾸 이야기하니까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반발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정부의 위선이고 이것이 어느 면에서 교회 탄압이라고 이렇게 정신이 올바르는 그런 교인들은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성도들은 이와 같은 그 좌익 세력의 교회 파괴 공작에 말려들면 안 됩니다. 이번 사태가 정말로 장기화되면 교회가 붕괴될 수가 있어요. 교회는 뭐냐? 사람들이 모여야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일단 사람이 교회인데 구원받은 사람이 교회예요. 이 사람들이 모여서 지역교회를 하는 게 그게 성경에 나와 있는 지역교회이기 때문에 사실 계속해서 이 일이 진행이 되면 많은 교회들이 붕괴될 수밖에 없어요. 특별히 지방에 있는 조그만 그런 교회들은 자연적으로 붕괴되고 도태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속에 다행히도 장로교회 여러 큰 교단들이 여기에 대해서 항의하고 그리고 이제 성명서를 내고 이제 이렇게 하면서 정부가 그런 일을 하지 말라고 이렇게 요청하는 그런 일이 생기고 있습니다. 정말 참으로 감사하다. 저는 그렇게 이제 이야기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는 어떤가 한번 우리 상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사태 가운데 우리의 삶은 어떤가? 지금 이게 그난 두 달 지속되고 있잖아요. 두 달 동안 지속이 되고 있어요. 난생 처음 이런 사태를 당하면서 정말 우리 삶이 메마르고 피폐한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특별히 미국에 살고 있는 제 아이들 거기 조그만 또 손자 손녀들이 있는데 그 아이들 보면 정말 그래요. 나가지 못하게 하니까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일주일 이주일 나가질 못하는 거예요. 밖에를 나가질 못하니 얼마나 어렵겠어요. 꼼짝 못하고 집에 갇혀 있으니까. 하루 이틀이 아니고 일주일 이주일 지금 한 달 이렇게 넘어가고 있고, 프랑스 같은 경우는 외출 허가증이 없으면 그러면 큰일이 납니다. 그래서 군인들까지 동원해서 외출 허가증이 있는지 이거를 지금 보고 체크를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도 아이들 학교 못 간 지가 지금 3월 1일쯤에 계약을 해야 되는데 지금 거의 한 달이 지났고, 이게 장기화되면서 공포가 생기고 있어요. 엊그제 나온 이와 같은 그 뉴스를 가서 보면 교육부가 올해 이번 학기는 재택교육을 해야 될지 모른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어요. 재택교육.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아이들이 한 학기 내내 학교를 못 가는 겁니다. 이런 일들을 가만히 보면서 저도 사실은 이런 사태를 처음 당하기 때문에 상당히 이렇게 피폐한 가운데 이제 정신을 차리고 이 백성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이 광야와 같은 이 상황, 이것을 어떻게 극복하고 나가야 될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좀 전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집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동안 종살이를 했어요. 너무나 혹독하게 종살이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간절히 외쳤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 응답해 주시면서 이 사람들을 이집트 땅에서 데려갈 모세를 하나님이 보내주셨어요. 파라오가 말을 듣지 않자 하나님께서 열 가지 재앙을 그 땅에 보내셔서 파라오가 이들을 보내지 않을 수, 보낼 수밖에 없는 이와 같은 상황 속으로 만들어주셨어요. 자,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리고 들어가니까 어디가 나와요? 시나이, 시내 광야가 나와요. 지금 식으로 얘기하면 시나이 반도라고 하는데, 여기 밑에 이집트가 있고 이후에 이스라엘이 있는데 여기 지나가는 이 길이 완전히 광야입니다. 영어로는 우리가 사이나이, 사이나이 페니슐라 이렇게 얘기하고, 우리나라 말로는 시내 반도, 완전히 광야인데 광야로 들어갔어요. 광야로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이 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빙글빙글 돌면서 그 안에서 고생하리라고는 생각도 하지 못하고, 이 광야를 그저 일주일 열흘 지나면은 그러면 이제 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기쁨 속에 지금 광야에 들어간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이들을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이들을 먹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내시면서 이들을 먹여 주시고 하는 가운데 그날 1년이 지났어요. 모세가 각 지파에서 한 명씩 빼서 12명을 가데스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제 보내고, 저 땅을 가서 염탐을 하고 저 땅이 어떤지 살펴보고 와서 보고를 해라. 근데 이 12명 중에 10명이 돌아와서 우리는 저 땅에 갈 수가 없습니다. 저 땅 사람들 거기 가서 보니까 거인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 같습니다. 갈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은 악한 보고를 하자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심판을 내리시고, 그리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결국 광야 생활 40년이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광야 생활 40년이 시작이 됐어요. 잠시 광야를 들어가서 여기를 통과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그리고 그 땅에 들어갔는데, 자그만치 40년 동안 광야에 가져서 빙글빙글빙글빙글 돌면서 첫 세대가 죽는 이런 안타깝고 무서운 일이 그들에게 이제 생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광야를 좀 생각을 해보려고 그래요. 광야는 영어로 윌더니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윌더니스. 성경 가서 찾아보니까 305번이 나옵니다. 성경에서 300번, 400번 어떤 단어가 나온다고 하면 상당히 중요한 단어예요. 단어. 자, 그래서 이집트 땅을 출발하면서 처음에 만났던 그 시내 광야, 여기 광야가 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에도 가서 보시면 사회적으로 가면 유대 광야가 있습니다. 침례자 요한이 거하던데 우리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고 말씀하시면서 사람들 말씀 선포하시던 그런 장소, 광야입니다. 광야. 광야는 우리가 이제 광야라고 이야기하니까 조금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그냥 사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막. 물이 없는데요. 식물이 자라지 않는데요. 지금부터 제가 한 10년 전에 그 시내 반도를 통해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을 가는 이 버스를 타고 거기를 이제 넘어갔습니다. 지금은 폭탄 테러인 게 있어갖고 그런 관광을 할 수가 없는데 가서 이렇게 보고 또 이렇게 내려줍니다. 한번 가서 광야가 어떤데 한번 보라고 이렇게 내려줘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뙤약볕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이런 데가 광야예요. 사람이 거하지 않는 데입니다. 자, 모세가 신명기 8장 우리가 읽었는데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광야, 너를 인도하사 그 크고 무서운 광야, 크고 무서운 광야라고 얘기했어요. 불뱀과 전갈과 가뭄이 있고 물이 없는 땅, 그 땅을 지나가게 했다. 40년 동안 크고 무서운 광야, 불뱀이 있고 물리면 죽어요. 전갈, 물리면 죽습니다. 그 가뭄이 있어서 바짝바짝 모든 것이 다 말라서 무너져 내리는 물이 없는 그 땅, 그 땅을 성경은 광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광야.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대적해서 진노를 일으켰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9장 7절에 이런 말씀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내가 광야에서 주 내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을 해라. 여러분, 너무나 어려웠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이와 같은 일이 광야에서 생겼어요. 근데 참 놀랍게도 신명기 32장에 가서 보시면 이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2장 10절에 그분께서 그를 사막 땅에서와 피폐함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찾아내시고 그를, 여기 이스라엘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를 인도하시며 가르치시고 자신의 눈동자 같이 지키셨도다. 이 피폐한 광야, 여기 가서 보니까 피폐함이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우나 늑대가 부르짖는 거, 그 부르짖듯이 이 광야에 들어가면 피폐함이 부르짖어요. 가뭄이 부르짖어요. 영혼의 이 갈증이 부르짖는 이 광야, 이걸 지나갈 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그를 기억하시고 그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셨다. 지금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차를 타고 다니면서 출퇴근하면서 광야를 지나며 이 노래를 많이 들었습니다. 오늘 추경선 자매님께서 노래해 주셨는데 유튜브 가서 보시면 여러 사람이 노래하는 그런 버전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여러분 한번 이스라엘 생각해 보세요. 그 광야에 누구에게 기대겠어요? 누구에게?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광야에 내가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께서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 그 광야에 내가 서 있네. 내 자아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이렇게 이제 노래가 끝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코로나19로 피폐한 절망의 광야를 지나며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이 40년간 광야 생활을 하던 이 이스라엘, 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생활을 허락하시고 이 피폐한 광야에서 이들이 어떠한 교훈을 얻었는지, 또 모세가 지금 이것을 우리를 위해서 기록해 놓았는데 우리 21세기에 이 코로나19와 같은 이와 같은 이 위험 속에서 광야를 지나가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신명기 8장 1절에서 6절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금 이 노래처럼 우리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우리 모두가 다 이 피폐한 광야의 한가운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광야는 좋은 데가 아니에요. 뭐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아까서 보니까 사망이 넘치는 땅, 불뱀과 전갈과 갈증과 피폐함이 부르짖는 그와 같은 땅이 광야예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경제가 몰락할 그와 같은 위기에 놓여 있어요. 예배가 중단이 될 수 있는 이와 같은 위기에 놓여 있어요. 모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거나 읽지 못하기 때문에 영적 피폐함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위기, 여기 위기에 저와 여러분이 다 놓여 있어요. 이와 같은 와중에 심한 역병에, 병에 걸려있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유방암 선고를 받고 결국 양쪽 가슴을 다 절제한 그런 자매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야기를 듣고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5개월 시한부 선고를 받고 5개월을 잘 견디고 지금 6개월째 투병 생활을 하면서 남편과 함께 주님과 함께 고난을 겪으면서 이 광야를 지나며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난소함을 겪는 이와 같은 자매가 있습니다. 방광암 재발 수술을 받은 형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외에도 취직이 안 돼서 고통받는 형제 자매들이 있어요. 또 경제가 몰락하다 보니까 실직해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있고 환자가 있고 이들을 치료하기 위한 의료진들이 있어요. 제가 지난주 뉴스를 보니까 대구시장이 졸도했더라고요. 지난 한 달 동안 이거 코로나 맞고 이렇게 이제 하다가 너무 힘이 들고 또 여러 사람들이 이제 반대가 있고 뭐 이런 게 하다 보니까 졸도를 했더라고요. 많은 공무원들이 광야 가운데 서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 8장 말씀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40년간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 가운데서 태어난 두 번째 세대에게 주는 유언의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죽기 전에 유언을 하면 사실 그 말은 상당히 신중한 그런 말이고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할 그와 같은 말입니다. 40년간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 광야에서 태어나거나 아니면 광야에 들어갈 때 20살 이하였던 이런 사람들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가 광야에서 하나씩 하나씩 죽어나가는 걸 봤어요. 얼마 동안 봤냐? 40년을 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40년이 끝난 이 시점에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이 가나안 땅에 지금 들어가려고 하는 시점에 모세가 죽기 전에 유언의 말씀을 여기 신명기에 이제 기록을 했습니다. 여기 내용이 어려운 게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가서 보니까 너희는 두 번째 세대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살아남은 너희는 내가 이날 내게 명령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해라. 여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나가면서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기록해 놨어요. 이 명령을 지키고 행해야 된다. 그렇게 하면 너희가 살고 앞으로 생존할 거란 말이에요. 번성하고 주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소유할 거라고 모세가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명령을 지키고 살라고 유언의 말씀을 지금 주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상속 유업이 있습니다. 이 상속 유업을 우리가 지키고 이 땅에서 우리 아이들과 함께 생존하기 위해서 또 더욱이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명령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듣고 지켜야 된다고 모세가 우리에게 지금부터 3500년 전에 이 말씀을 우리를 위해서 기록해 놓으셨어요. 2절 가서 보니까 너는 주 내 하나님께서 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너를 인도하신 그 모든 길을 기억해라. 40년 동안 빙글빙글 돌면서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인도했는데 그거를 하나하나 기억하고 사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 우리 대한민국이 1948년 8월 15일 이렇게 건국이 된 이후로 어떻게 여기까지 번영의 길을 누리고 살아왔는지 그 모든 길을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 침례교회가 지금부터 12년 전에 8명, 9명 이렇게 조그만 그런 무리로 시작을 했는데 지금 이렇게 예배당을 짓고 800명, 900명이 모인 이런 교회로 이제 이게 이렇게 올라섰거든요.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올라섰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 지나온 과거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것이 시작이 돼서 내가 너를 인도했는지 그 모든 길을 잊지 말고 기억을 해라. 특별히 광야를 지냈을 때 어려운 그런 시절이 우리 교회도 있었고 우리 대한민국에 말할 것도 없습니다. 6.25 사변이 있었고 어떻게 저와 여러분이 모든 걸 겪으면서 지금까지 왔는지 그 광야의 시절을 하나도 빼뜨리지 말고 기억을 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것은 그 목적은 그분께서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또 내가 그분의 명령을 지키려 하는지 그렇지 아니한지 알고자 하십니다. 이와 같은 그 코로나19 사태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지금 광야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고자 하시기 위해서 이와 같은 역경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 이와 같은 광야, 이 절망의 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 위대한 말씀이 8장 3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분께서 너를 낮추시며 줄이게 하시고 이 코로나19로 말미암은 여러 가지 절망, 여러 가지 피폐함, 직장을 잃기도 하고 암에 걸려서 고생을 하기도 하고 이와 같은 이렇게 지금 낮아지게 이렇게 만드는 거 줄이게 하시는 거 또 너도 알지 못하면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거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때때로 필요한 때에 따라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만나를 먹여 주셨다는 거예요. 이 광야를 지나는 이 시점에서도 왜 그렇게 했냐 가서 보니까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지금 이 어려운 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예배당에 모여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실직의 위기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너무나 어려운 이런 그 시점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 입에서 나오는 이 말씀, 이 말씀이 있어야 그것에 따라 살아야 그래야 내가 이 땅에서 생존할 수 있고 영원히 나와 함께 살 수 있다. 이것을 내게 가르쳐 주시려고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에 이 절망의 광야를 우리에게 허락하고 있다고 지금 모세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먹는 것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먹는 것만으로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every word, 모든 말씀, 모든 단어,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절까지 나오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단어, 이 모든 단어, 이 말씀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산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4절 가서 보니까 이 40년 동안 내가 입은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붙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어려운 광야 속에서도 하나님이 발이 붙지 않도록 여러분 광야를 그렇게 돌아다녔으니 물도 많지 않은데 이런 가운데 신이 달아 없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때 입었던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40년 동안 이와 같은 은혜를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도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피폐한 광야를 지날 때 어려워요. 저도 너무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렵습니다.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지난 5년 동안 거의 전 시간을 들여서 지금 성경 교정하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안 돼요. 너무 힘이 들어요. 울고 싶어요. 왜 도대체 이런 일을 내가 해야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말이 너무 어렵습니다. 너무 어려워요. 정말 광야를 지금 5년 동안 지나가고 있어요. 이걸 지금 극복을 해야 되는데 이런 가운데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옷이 해지지 않게 만들어 주시고 신발이 낡아서 없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서 우리에게 먹을 것 입을 것을 주셨어요. 이거를 기억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광야의 이 삶을 기억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가서 보니까 또 너는 사람이 자기 아들을 징계하듯 주 하나님 내 하나님께서 너를 징계하심을 마음속 깊이 생각해라.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광야가 주어졌잖아요. 광야에서 또 하나님 말씀 대적할 때 하나님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심판하시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징계하신 모습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가득 기록이 돼 있어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징계하느냐? 자기 아들이기 때문에 징계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 아들이기 때문에 내 아들이 아니면 속썩여도 내가 상관하지 않아요. 내 아들이고 내 딸이기 때문에 속썩이면 징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으로 징계한다는 거 이거를 기억하지 마라. 기억해야 된다. 잊지 말아라. 지금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징계가 없으면 아들이 아니고 사생아라 그랬어요. 내 아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절망의 광야를 지나는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심판이 아니고 우리를 지옥 불속으로 넣으려는 이와 같은 심판이 아니라 사랑으로 우리를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하라고 모세가 우리에게 권면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6절 그러므로 너는 주 내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켜 그분의 길들로 걷고 그분을 두려워할지니라. 모세가 지금 유언으로 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살아야 된다. 지금까지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생각해보지 못한 그런 분들이 있으면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살았는가 이거를 기억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와 같은 고통의 시간, 절망의 시간, 광야의 시간을 주신다는 거 이거를 기억하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아이러니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참 큰 아이러니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힘든 광야 40년을 지나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 중에서 하나님과 가장 친밀한 시간을 보냈어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가야 될 길을 다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직접 반석을 쪼개서 물을 주시고 하나님이 직접 만나를 내려주시고 하나님이 직접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고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 지금까지 뭐 4천년 얼마 역사 중에 우리 하나님께서 직접 이 백성을 인도해 주시고 친밀하게 이야기하시고 직접 시내산에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모습을 본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이게 광야의 시간의 특징입니다. 다시 말씀드려 저와 여러분이 지금 광야를 지나고 있어요. 이 시간이 하나님과 가장 친밀하게 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이다. 오늘 우리가 아까 그 자매님이 노래한 것처럼 이 광야에서 누구 기대할 사람이 없어요. 우리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주님만 나의 힘이 되시는 이 시간이 바로 광야를 지나고 있는 이 시간이다. 얼마나 그 가사가 좋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가 되시는 이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이 광야에 내가 서 있다 이게 아이러니라고 하는 걸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 가운데 정말 파이퍼가 이야기했듯이 텔레비전으로 예배를 드리면서도 내 아내와 함께 같이 앉아서 같이 찬송가를 부르고 둘이 이렇게 예배 드린 이런 시간이 있다는 거 이것 자체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 바로 이 피폐한 때 이 광야를 지내는 때가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점검해보는 그런 시기가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광야를 지나고 있는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지금 하나님께서 이 피폐한 땅 이 광야에서 우리를 낮추고 있어요. 우리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 포함해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를 낮추고 있어요. 대한민국의 모든 정치 지도자들 낮추고 있어요. 특별히 교회와 목사들을 낮추고 있어요. 지금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지금 하나님이 낮추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지 그렇지 아니한지 시험하려 하신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때 이와 같은 때 모든 사람이 이 역병의 어려움을 당하면서 광야를 지나가고 있을 때 몇 가지를 기억을 해야 돼요. 첫 번째, 하나님이 존재하신다. 사람이 뭐 다 하는 것 같아도 사람이 별거 아니구나. 사람이 별거 아니구나. 이거를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있구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구나. 눈을 들어서 저 하늘 바라보고 해와 달과 별들을 바라보고 집에 있는 개나 고양이를 이렇게 바라보고 이렇게 하면서 그냥 생긴 게 아니구나. 우리의 주인이 있구나. 이걸 저와 여러분이 깨달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사람이 이 병을 고치지 못하잖아요. 막 확산이 돼서 나가잖아요. 무엇을 깨달아야 되냐? 그분만이 이것을 치료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구나. 이 병을 치료할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영혼의 병, 죄를 치료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바로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바로 그분이시구나 하는 걸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에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니까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조라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영접하는 아름다운 일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코로나가 지나가도 그게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영원한 지옥불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여기에 벗어나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이것이 지나가다 간다 해도 7년 환란기라고 하는 이 땅에 한 번도 존재하지 않았던 무서운 시간이 이 땅에 이제 닥쳐오게 됩니다.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이 땅을 점령하는 그와 같은 일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적그리스도의 세력에 동조하면 안 되겠구나. 우린 그전에 휴거를 받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남겨놓으셨으니 이 적그리스도의 세력과 어떻게 하든지 대항을 하고 하나님의 것을 이 땅에 전파하고 우리가 휴거돼서 공중에 올라가야 되겠구나. 사회주의, 공산주의 하면 안 되겠구나. 이게 적그리스도의 세력입니다, 여러분. 동성애 낙태 반대해야 되겠구나. 종교 일치 운동하는 거 반대해야 되겠구나. 오순절 은사 신비주의 하는 거 반대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루하루 이렇게 해나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해야 될 그런 의무입니다. 이미 우리 주님께서 온 세상을 향해 마지막 때가 어떠할 때리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오는 때는 노아의 때와 롯의 때와 같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때의 특징이 뭐예요? 성적인 패배가 온 세상을 뒤엎은 이와 같은 때가 롯의 때요, 노아의 때요. 이번에 N번방 사건이라고 하는 게 생겼습니다. 저도 사실 잘 모릅니다. 그냥 간단하게 한 10분 정도 전체적인 윤곽이 이거다 이런 이야기만 들었어요. 여러분, 그 내용이 뭐예요? 이 성적인 타락이 그게 다른 거 아닙니까? 한마디로. 그렇잖아요? 성적인 타락이. 이번에 벨기에에서 외출 금지령을 내렸어요. 외출 금지령을 내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 이제 더 이상 난교를 하면 안 된다. 여러분, 얼마나 난교를 많이 하는지 한 명, 두 명, 세 명, 네 명, 열 명씩 이렇게 모여서 난교를 하니까 이제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그런 건 좀 삼가야 된다. 여러분, 국가가 그런 걸 명령해야 될 때가 지금 된 거예요. 이 정도로 난잡한 성생활이 지금 온 세상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정말 그래도 미국은 난 거예요. 그거에 비하면 정말 나은 겁니다. 이 서양 사람들 하고 있는 거 보면. 근데 제가 보니까 우리나라도 뭐 벨기에나 이런 거 하고 별반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N번방 사건을 가서 보니까 더욱이 이게 인하공전도 아닌 바로 옆에 우리 학교, 제가 다니고 있는 인하대학교 바로 옆방에 옆에 있는 그 학교에 다니던 그 학생이 그런 일을 했다고 하니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걸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는 겁니다. 자, 믿는 사람들도 지금 광야를 지나고 있어요. 광야를 지나고 있어요. 3절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 그분께서 너를 낮추시며, 믿는 자예요. 구원받은 자예요. 그렇죠. 구원받은 자도 이렇게 낮추시며 줄이게 하시고 피폐하게 하시고 광야를 지나가게 하신단 말이에요.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여주셨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분명하게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병에 걸린 모든 지체들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여기 있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만 의지합니다. 주여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실직되어 있는 이런 형제 자매들 주여 믿습니다. 하나님만 믿습니다.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 가족들이 함께 해야 돼요. 우리 교회 지체들이 함께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만 제가 믿고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아름다운 일이 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아픈 자들의 병을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대한민국의 그리스도인들은 코로나19 말고 또 다른 광야를 지금 지나고 있어요. 지난 72년 동안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허락해 주셨어요. 72년 동안 살면서 배부르고 이제 등이 따뜻해지니까 일을 안 하려고 그럽니다. 무상으로 누구에게 주는 건 무상복지만 원하고 있어요. 자기에게 직업을 주는 기업, 기업가를 멸시하고 무시하는 일이 생기고 있어요. 여러분, 누가 우리를 먹여 살려요? 기업이 먹여 살리는 거예요. 기업가가 먹여 살리는 겁니다. 이 사람들을 무시하고 멸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 드디어 공산주의 사회주의자들이 여기저기서 지금 날뛰기 시작하고 있어요. 또 코로나19 사태를 당하니까 또다시 백성들을 무상복지 이런 인기 파퓰리즘을 가지고 돈으로 살려고 하는 이와 같은 자들이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하며 이 나라를 지켜줬던 미국 같은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들과 등을 지고 친중, 종북하려는 자들이 활개를 치고 있어요. 성경과 역사의 가르침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산주의 사회주의로 가면 다 죽습니다. 공산주의 사회주의는 마귀의 체제입니다, 여러분. 속박의 체제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이 땅에 자유를 주셨어요. 이걸 버리고 공산주의 사회주의로 나가면 그것은 이 국가가 멸망하는 길이다. 그래서 다른 사람은 어찌가 됐든지 우리 예수님을 믿는 우리 대한민국의 이 기독교인들은 이 대한민국의 이 피폐한 이념의 광야를 지금 지나고 있으면서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땅에서 내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겠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빛과 소금의 역할은 다른 거 아닙니다.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 이 자유헌법을 지키는 거, 이것이 대한민국의 기독교인들이 이 광야의 땅에서 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일이라고 저는 확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자유로, 해방의 자유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으니 그러므로 그 자유 안에 굳게 서고 다시 속박의 멍에를 메지 말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 기독교인들이 반드시 기억을 하고 이 광야의 땅에서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노력을 해야 됩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온 세상이 심지어 우리 믿는 사람들까지 피폐한 광야에 서 있습니다. 특히 우리 믿는 사람들 이 광야를 지나간 가운데 하나님 지금 우리를 낮추고 있어요. 낮추시고 있어요. 우리 사랑침례교회를 낮추고 있습니다.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를 낮추고 있어요. 모든 목사님들을 낮추고 있어요. 심지어 정치 지도자들을 낮추고 있어요. 목사들을 낮추고 있어요. 왜 그러냐? 오늘 여기 가서 보니까 너희 마음속에 내 말이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지 그 말씀에 순종하고 살려고 하는지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는지 그거를 알아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고 있다. 그래서 지금 광야를 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모세처럼 하나의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기 신명기 30장 19절에 가서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이야기하는 건데 제가 여러분에게 드린 말씀으로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날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로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또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나니 그러므로 너와 내 씨가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해라.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 체제, 하나님의 자유를 택해야 됩니다. 여기 나와 있는 저주, 여기 나와 있는 사망을 택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억을 하고 우리 아픈 자들, 여러 가지로 고생하는 사람들, 여러 가지로 이 광야를 지나면서 고통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이 왜 이런 일들을 허락하시는가,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가를 보시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허락하신다.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만나로 먹여주시고 메추라기로 먹여주시고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 이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만 믿습니다. 주여 하나님만 믿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이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광야를 지나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 광야 속에서 하나님과 더 친밀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계기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암으로, 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속히 이 악한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주님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 이 악한 역병의 위기에서 구출해 주시길 간절히 원하고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제가 가사를 한번 더 읽어, 한번 더 하시죠. 나오셔서 가사를 한번 읽고, 읽으면서 한번 아까 제대로 가사가 잘 안 돼서,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가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광야에 내가 서 있네. 가사를 기억하시며 특히 아픔 가운데 있는 이런 지체들, 주여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우리 빛이 되시는 주님.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